야고보서 2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위한 실행상의 미덕들. 두 번째.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마다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 3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노력과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나의 인내는 반대와 시련 때문에 증가되어 왔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참음과 다릅니다. 많은 인내가 없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음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참음입니다. 이 인내하는 참음이 인내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지 못할 때 처음에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참음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고통 안에서 당신에게는 또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노력과 시험에서 나옵니다. 온전하고 완비됨. 4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비록 야고보가 은혜와 율법의 차이에 관해 분명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서신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즉 믿는 이들이 온전하고 완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며 뛰어납니다. 이것이 그의 서신의 주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에서의 그러한 완전함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의한 시련과 심겨진 말씀에 의해 믿는 이들의 거듭남을 통한 신성한 출생의 미덕에 의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온전함과 완비됨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조각 그림 끼워 맞추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끼워 맞추기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모든 조각들을 다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이 끼워 맞추기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다는 것은 전체 단위의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사람의 몸에 어느 부분이 없다면 그 몸은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단위의 모든 부분 또는 모든 조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조각 그림 끼워 맞추기의 예를 사용하여 우리는 모든 조각들이 서로 끼워 맞춰질 때 거기에 완비된 실체, 즉 전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각 그림 끼워 맞추기에 100개의 조각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모든 조각들이 손에 있을 때 이 끼워 맞추기는 온전합니다. 또한 이 조각들이 합당한 위치에서 서로 끼워 맞춰질 때 완비된 전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1장 4절에 있는 완비라는 단어는 한 단위의 전부나 전체를 나타냅니다. 1장 4절에서 야고보는 온전함과 완비됨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모든 항목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항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전체의 완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적인 완전함을 전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의 저서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서술적이고 자세합니다. 한면으로 이 완전함은 각 항목에 있어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완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4절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로 끝냅니다. 그의 갈망은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 5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나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고 수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야고보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신의 구성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적인 생활에 관한 것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웠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야고보 자신의 지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서신에서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의 미덕입니다. 5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완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이 주로 지혜를 통해서 수행됨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의 어리석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가 없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히 주는 것은 남김없이 단순하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야고보의 말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당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내게서 배워야 한다. 내가 당신에게 강의하거나 읽을 책을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지혜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경건한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서신의 독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며 특히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아무것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어떤 것을 줄 때 인색한 말로 꾸짖으며 줄 것입니다. 관대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게 주시며 꾸짖지 않고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경건한 사람인 야고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함. 6절에서 계속하여 야고보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다와 의심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요동하다와 요동하는을 뜻합니다. 기도할 때 요동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두 혼을 가진 사람. 7절과 8절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혼을 가져 모든 일에 안정되지 못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오직 한 생각과 한 의지가 있는 한 혼으로 만드셨습니다. 믿는 이가 기도 안에서 의심할 때 마치 두 개의 키를 가짐으로써 방향이 안정되지 못한 배처럼 자신을 두 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도 안에 있는 믿음 또한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미덕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야고보가 확실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높여짐과 낮아짐 안에서 영광스러워함.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 안에서 영광스러워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안에서 영광스러워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고 말합니다. 9절에서 영광스럽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자랑하다 또는 기뻐하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낮은 형제가 높여짐 안에서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할 때 그는 자연히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낮은 형제가 높여짐 안에서 상승되고 높여진 상황 안에서 영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는 쉽지만 부자 형제가 낮아짐 안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높여짐이나 낮아짐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미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의 처지가 변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은 부자일 수 있지만 잠시 후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는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지위가 낮아지거나 심지어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교육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에서 야고보는 해가 태우는 열과 함께 떠올라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고 설명합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엄숙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부를 잃어 낮아지고 있는 부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의심하는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다의 요동함을 사용했고 10절에서 쇠잔에 가는 부자를 묘사하기 위해 땅의 꽃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아래에서 사람의 부를 쇠잔케 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태우는 열을 가진 하늘의 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는 17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대비되는 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체의 회전을 사용합니다. 3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혀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는 20가지를 예로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4장 14절에서 우리의 생명의 모습을 간단히 묘사하기 위해서 안개를 사용했으며 5장 7절과 8절에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농부의 오래 참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는 현명하고 체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보고 그의 서신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철저한 이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유대교에 대한 애착심과 타협에 의해 방해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 12절에서 야고보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합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시련을 다룹니다. 시련은 고통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옵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생명의 면류관에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시련을 견뎌야 합니다. 12절에 있는 인정하심을 받다 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 인정받음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영광이며 생명의 표현입니다.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시련을 견딥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광과 표현과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누림을 위해 오는 왕국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주실 보상입니다. 12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12절부터 27절까지의 저변에 놓인 사상이 신성한 생명의 필수적인 필요성임을 나타냅니다. 낳으신 아버지, 우리를 낳으심,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 심겨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완전한 율법은 모두 이것을 확증합니다. 12절에서 야고보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왕국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보상, 즉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에 자격이 있도록 성숙되기 위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참는 길.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때마다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 말합니다. 그런 다음 믿음에 의해 시련을 참음에 관한 이 단락의 끝인 12절에서 그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시련을 참는 길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참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시련을 참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시련을 참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형제를 그의 부인이 화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그는 이혼할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만일 그 형제가 지혜롭다면 결코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는 그의 아내와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행동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특히 시련을 참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참으려 할 때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시련을 참으려면 우리의 환경을 조금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여지든지 낮춰지든지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똑같아야 합니다. 시련을 참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의 기도로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높든지 낮든지 인생은 허무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시련을 참을 수 있을 것이며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정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우리의 신성한 출생, 즉 거듭날 때 영접한 신성한 생명의 나타남으로 여긴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영접한 생명은 이제 면류관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신성한 생명이 면류관 안으로 발전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이해함으로써 발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기도와 믿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련을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 생명을 훈련하는 성도들은 면류관으로 발전되는 신성한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의 신성한 출생을 통해 영접한 신성한 속생명의 영광스런 표현입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실 보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함. 우리는 야고보가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지혜의 사람, 기도와 믿음의 사람, 인생의 참된 상황을 아는 사람, 기쁨으로 고난을 참을 수 있고 또한 기꺼이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로 야고보와 같이 경건한 신자들이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신자들이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와 같이 경건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쁨으로 시련을 참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여러 시대의 움직이심에 관해 합당한 관점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야고보서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 서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해도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분명한 관점이 없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회복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야고보와 같이 경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을 알고 경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의 경륜에 관해 분명한 관점을 가진 바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이 서신에서 많은 그림들, 즉 바다의 요동함, 땅에 있는 꽃, 태우는 열을 가진 해, 혹성들, 안개, 농부의 오래 참음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는 확실히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신성한 근원에서 나온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대한 그의 애착심과 타협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철저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심 깊고 경건했던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그녀의 찬양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 찬양이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야고보를 포함한 자녀들을 경건하게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유대교의 분위기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야고보가 유대교를 사랑하는 것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유대교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타협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은 바울에게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 신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21장을 읽는다면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하늘이 맑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늘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경우 그 하늘은 그의 경건함 때문에 흐려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었지만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해 혼합되고 분명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혼합됨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황제인 타이터스와 로마 군대를 보내신 원인이었습니다. 만일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혼합된 유대교는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합을 결코 허락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